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원래 오늘 볼 말씀은 3절과 4절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아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3편을 통해 다윗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그 기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셨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 한 주간 지나오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사귐이 회복되어지기를 애쓰시다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토록 바라셨던 것이 당신과의 사귐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오늘 우리와의 이 관계가 사귐이 회복되시기를 얼마나 또 간절히 바라고 계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다윗도 오랜 세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그로 인해서 그가 자신의 삶에 맺힌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시편 3편의 배경을 통해 살펴보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과의 관계로 눈을 돌릴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인생은 아둘람굴이나, 그러니까 막다른 길목 앞에 서거나 얕복강가에 서야, 바꿔 말하면 고통과 환란의 때를,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야 드디어 하나님을 주목하기도 하고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고난과 환란과 강야의 시간을 가지 않아도 매주 성령께서 듣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절감하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 말 씀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이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돕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바른 사귐을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걸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배워온 성령론이 어떤 성령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에 핵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바뀌어지고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을 때 물론 이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대하는 관계죠. 이 바른 관계를 위해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직접 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이 없는 곳, 성경이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릴라 치면 저는 하나님이 너 돈 여기다 쓰고 너 여기다 교회 세우고 너 선교사 가라 이런 말 하시기 전에 너가 죄인인 줄 알고 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너 말씀을 통해 너가 죽을 집만 골라 사는 인생임을 알고 나 앞에 항복하지 않을래? 차라리 그런 음성부터 먼저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항복하지 않은 인생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인생이 무슨 일을 한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말씀에 비추어진 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는,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 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우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좀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단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분과의 관계고 사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다윗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사귐과 관계가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니, 실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다윗이 사귐과 교제가 빠진 채 몇 년을 신앙생활 했다고요? 정확하게 하면 한 8년 정도가 됩니다. 제가 잃어버린 10여 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난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 둔감성에 빠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0년 동안 다윗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제사 드렸어요. 여전히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또 그와 더불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계속 준비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사귐은 없었다라는 거죠. 사귐은 없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온 재산을 그곳으로 집중하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제사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다윗에게 문제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둔감성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둔감성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게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지 않는다라고 결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가치대로 문제들을 푸는 거죠. 왜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3편의 배경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의 칼을, 아버지의 배에 칼을 들이미는 그 모든 일은 그가 살아온 삶의 결과를 그가 열매로 따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환란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로, 바꾸어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경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표현했지만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일진데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어요.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경고, 저주, 율법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율법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제가 율법의 의미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율법의 그러니까 말씀, 저주, 경고 이것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식이 되면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키면 상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걸로 봅니다. 그런 시각을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질은 지키면 상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했는데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뭘 번들, 우리가 좀 높아진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분이 그렇게 쳐주시니까 그분이 우리 자체로 만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너가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지 실은 우리의 어떠함도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지어진 피조물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이렇다고 했죠. 숨 쉬어. 안 그러면 죽어. 이 말입니다. 율법이. 밥 먹어. 안 그러면 굶어 죽어. 저희 집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초콜릿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자주 그렇게 경고를 하죠. 초콜릿 그렇게 계속 먹으면 몇 시간 하루 이빨 못 닦으면 나중에 이빨에 구멍이나 썩어서 뽑아야 돼.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엄마의 말이 저주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이 시절 이제 다 지났으니까 그때 그 느꼈던 울분, 그죠? 이렇게 다 잊어버리셨죠? 아이들 표정을 보면 거의 저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경고죠. 경고죠. 자 그러면요 아이들이 엄마 말을 무시하고 초콜릿을 먹어서 이빨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밤새 아파하고 이빨을 빼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러면 그게 엄마의 말씀을 듣지 않은 벌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한 내 삶의 대가입니다. 그죠? 다윗이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산 대가를 받아든 것이지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 제가 율법이라고 하니까 자꾸 메이지 마시고요 말씀, 저주, 경고 다 전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합시다 그 계명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사귐을 가지자는 겁니다 교제하자는 겁니다 사귐과 교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란다 그죠?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쉽게 말해 하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주신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를 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구제, 기도, 금식 그 모든 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와 사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너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오고 가는 유구한 세월 속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은 이 율법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 정성을 보이고 금욕적 희생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왜 그런 신앙의 배경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까요? 그 속에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 욕망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면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기복신앙, 그 무속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수천 년 동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쳤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스라엘은 승리해야 되고 금식을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수천 년을 이용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걸 언제든지 감당해 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러나 수천 년을 한결같이 내가 말씀을 준 목적은, 율법을 준 목적은, 경고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나와 사귐을 가지자. 나와 사귐을 가짐으로 너희가 나와 닮아가자라는 거죠. 내가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로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천 년을 설득해도 너무 말을 못 깨달아 듣는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게 이제 선지서들이 나오고 있고 선지서들이 한결같은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제가 호세아서 6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니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중에 호세아서를 한번 강의할 일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의 종교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6장 6절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하나 달리지 않습니까? 구약 내도록 그리고 신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요청하시면서 하나를 더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아니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똑같은 명령이라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사람들은 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실제로는 자기 만족, 자기 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실행하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자기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을 명하시면서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 10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사랑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사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하나님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금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본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잖아요. 자녀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신다 이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이유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그분을 만족시켜서 복을 얻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 뜻을, 내 중심을 알기 원한다. 나는 번제나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를 닮기 원해. 이거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당신의 뜻이라는 걸 선지서들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참 잘 안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합니다. 우리도 종교적 차원에서 늘 하나님을 대합니다. 책무를 다한 것으로.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일을 한 것으로. 그다음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것까지도 요구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어제 설교를 그 극동방송에서 딱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인 건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고 그 응답받을 제목을 현관 앞에 써붙여놔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복신앙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한 것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다고요. 기도하지 않은 것들을 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써붙이지 않아도 실은 하나님이 더 많은 걸로 우리 인생에 채우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자라길 원하시는 어느 시점부터 우리의 그런 우리 중심적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디를 돌아봅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신앙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성경을 덜 읽어서, 기도를 채우지 않아서,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아서, 십일조를 떼먹어서,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아니요. 방금 전해드린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셨다면요. 정말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지 못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아니요,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계속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옳은 것에 목숨을 거시면 안 됩니다. 옳은 게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뭘 옳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70번에 7번 용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은 늘 옳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점검을 할 때 자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규칙과 규범으로 기준을 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 말씀, 저주, 경고를 이해하는 수준이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서 유아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가을에는 기도하실 때 회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지 못한 것 가지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아파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신자다우냐 그렇지 못하냐, 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며 70번에 7번까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 대본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의 성도의 숫자도 얼마 안 됩니다. 그 교회라고 해봐야 가정교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서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수천 수만 명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이 바르게 인식됨으로 이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죄인으로서 깨닫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어감과 동시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열매 맺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실 때에 이런 회개가 또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에 자리 잡아감으로 정말 이 가을에 하나님과의 사귐 또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와 사귐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율법주의적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 우리가 서두에 배울 때 시편 3편 전에도 얼마나 놀라운 주옥 같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다윗 같은 사람도 영적 둔감성에 빠졌다라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사귐이 옅어지자 영적 둔감성에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율법, 경고,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심각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또 이게 사람이 말씀이 인이 배기면 또 이것도 어느 순간 들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귐보다 또 우리가 더 중시 여기는 무언가로 초점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결국 다윗처럼 다윗이 지금 도달한 그 삶의 열매를 받아든 현장 아둘람, 얍복강가 이런 건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 발견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너 계속 예배 빠지고 너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안 하면 너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만두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마린 뉘앙스가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뿌린 삶의 대가를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지면 좋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넘어진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편 3편의 기도를 살펴보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넘어진 다음에 그 영적 둔감성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 둔감성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집에서 기다리시지 않고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동구방께 서서 기다리셨듯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도우십니다. 이 다윗이 기도 시작을 하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요 바로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합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영적 둔감성의 우물에 빠져서 엄청난 삶의 문제들을 맞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게 뭐죠?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으시죠 여러분?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머리를 빗지도 못하고 신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나가는 인간이 그리고 온 사람들은 저거 저주받았다고. 저거 저래 살더만 자기 아들한테까지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이 회복되겠습니까? 기도할 마음조차 들 것 같습니까? 아, 보통 사람들이라면 저는 생각에 다윗이 이 정도 어떤 상황을 겪었다면 자살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보다 훨씬 못한 일이 있었는데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황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일의 의미가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추스르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기가 극복된다라는 거죠. 다윗의 위기는 아니 다윗의 위대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 만약에 이 순간에도 자기 계책대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다윗의 시대는 결단코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권세가 회복되었고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움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그게 3절과 4절에 네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두 번째가요. 나의 영광이시요. 세 번째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방패까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방패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방패는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은 나의 방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이렇게 보면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 번역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둘러싼 방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현이 뭐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의 방패하고 나를 둘러싼 방패하고는 좀 차이가 나시죠. 추상적인 느낌이었다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간증을 하고 있는 느낌이죠. 누구로부터 지금 에워싸서 지켜주신다? 6절에 나옵니다. 천만이니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공포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 것 같은 공포라고 합니다. 어떤 공포죠?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대적이 이렇게 많을 줄 상상조차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나의 대적이네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대적이라고 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차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궁핍, 고통, 환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대적, 배반자, 궁핍, 고통, 환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나의 궁핍, 나의 환란 얼마나 엄청납니까? 무슨 말이죠?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보다 인생에게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면 덜 먹으면 되고요, 그죠? 없으면 안 입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건 안 입고 안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상처가 깊이 새겨지고 또 새겨지거든요.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그러면 그 직전까지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 직전까지는 다윗 앞에 아주 예의 바르게 다소곳이 무릎 꿇고 예를 갖추어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무릎 꿇고 예를 갖추고 있으니까 다윗 자신에게는 자기 수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벌떼처럼 일어나 전부 다윗의 대적자, 배신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이 머리도 못 묶고 신도 못 신고 울면서 나아갈 때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이 600명입니다. 물론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남자 수만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평상시에도 예루살렘에 최소 몇십만이 살고 있었다라고 추론을 해보죠. 항상 다윗이 어디를 가던 간에 사람들이 이해를 갖추고 벌떼처럼 몰려들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그 사람들 모두가 대적자가 되었고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가리쳐 말하기를. 이 나라는 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냥 나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다윗 영혼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면 소망 없는 거잖아요. 이런 저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지금 2절 끝에 뭐라고 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끝에 셀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셀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보통 뭐라고 알고 있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말이 나옵니까? 대부분 이 셀라에 대해서 원문의 뜻은 높인다, 받든다 이런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 높인다, 받든다. 근데 사실 이 셀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시편이라는 게 노래 가사로 이루어져 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근데 이 셀라라는 부분에서는 악기를 크게 연주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동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셀라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그렇게 담는 거,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받든다 이런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판소리 부를 때 중간에 얼쑤 하면서 추임새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추임새라는 거죠, 이 셀라가.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셀라가 들어가는 구절은 그 시를 쓰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저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구간에 셀라를 넣고 있는 거죠. 이 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내 영혼이 저주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이게 셀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교하는 거죠. 이게 무조건 밝고 긍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셀라라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동시에 물으면서 나아갔을 때 이 절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죠?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죠?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은 겁니다. 이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진치고 계신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문 열고 나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문만 열면 들어가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기다리셨던 분인 것처럼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하자마자 그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죠. 눈앞에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두려움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행간에 굉장히 간격이 있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다윗은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 무력감, 영적 둔감성에 빠져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그분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똑같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려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가을에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림으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저주, 경고에 대한 인식들이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와 사귐 그리고 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본심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서 정말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사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긴 세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율법을 또 경고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또 명하신 대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